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란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란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란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란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란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란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란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아멘. 다윗이 모압 땅으로 이제 망명했죠. 자기의 사람들 이끌고 망명 정부를 모압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요새 모압 왕이 주는 요새에서 이제 편안히 자신의 식솔들과 400명의 이 무리들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선지자 가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이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이 산림 지역으로 이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산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숨어 살면서 그들이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사울이 녹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을 참살시키고 또 녹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을 다 완전히 진멸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심상하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운명과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비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들의 죽은 이유가 바로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녹 땅에 들렸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울 왕이 녹 땅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도망자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을 공격해서 왕위를 뺏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가장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다윗이 숲속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이 블레셋 가드 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이 유다 지파의 땅, 사실 본래 이 그일라는 유대 지파의 땅인데 그 국경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경 지방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종종 쳐들어오는데 지금은 이게 추수를 끼고 추수를 많이 해서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어디다가 놨죠? 타작마당 우리로 말하면 노적가리를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거든요. 그 창고에다 이제 타작을 하고 그걸 떨려고 이제 타작하려면 그렇게 쌓아둔 이제 수확물, 이 저작물을 놔뒀는데 이 나쁜 블레셋이 그것을 탈취하려고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다윗이 그것을 듣는 순간에 더 갈등을 느낍니다. 자기는 도망자고 사울 왕에게 들키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다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왔거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식을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를 할 때 누가 좀 힘들거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휴 이거 못 듣는 게 나을 뻔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못 듣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 그 일라에 이 침입을 한 블레셋 사건을 듣고 나서는 그 가슴이 요동칩니다. 그 일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내 핏줄을 나눈 동족인데 그들이 우리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이 물건들을 탈취당하고 있다는 이 비번을 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못 들은 척하고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그 일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일라를 어떻게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 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죠. 그 일라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라를 반드시 구해야 할 무슨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왕의 어떤 통치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면 왕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네가 누구냐? 지금 사울이 왕이 아니다. 네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지금 그 일라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인데 이런 사명감과 이 정체성을 이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결심을 하죠. 구원해야 되겠구나. 가야지. 하고 이제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 400명의 용사들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동족인 그 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같이 가자. 이랬더니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 사람들이 다윗의 이 핵심 참모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누구죠? 환란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그 뜻에 동참을 하는 어떻게 할 때면 거룩한 이 제아 세력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자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유다 땅에서 도망을 도망으로 살아가는 지금 피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도 지금 사울에게 들키면 죽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운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하고 너무 나대지 맙시다. 너무 나서지 맙시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있읍시다. 괜히 그랬다가 사울이 공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위대한 원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뜻이 지금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하라는 명령과 백성들의 요구인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두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백성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다윗이 리더십에 중대한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400명의 리더로서 이제 군대 장관 노릇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 우리 자기 사람들의 말이 100번 놀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제가 형편이 지금 뭐냐? 도망자 아니냐? 그것도 지금 숲을 속에서 숨어서 사는 자들 아니냐? 사울이 두려워서 지금 피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더 사람을 모읍시다. 우리가 또 후인을 도모합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다윗이 갈등을 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런 데서 봅니다. 다윗은 매우 강한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라고 내려가서 그 일라를 구하라, 구원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이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다윗은 이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기록을 자신은 그냥 매일매일의 삶 중에 인생의 하나의 어떤 생활이 어느 날의 생활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자꾸 보지만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느 날 일어났더니 생겼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는 이제 일하러 오지 말라고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랑 똑같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울 수가 도저히 없는데도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강력한 부름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도와주라. 근데 다윗이 갈등을 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자기 사람들이 갑시다 이래주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갑시다는 그냥 안 됩니다 하니까 아마 힘 죽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갈등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일라로 내려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라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다 내가 붙이겠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 싸우는 데 이긴다는 것이 무찌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 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블레셋을 너희는 이긴다 이게 어느 것이 더 여러분 확신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네가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당연히. 이 그일라성은 이 좀 조그마한 성이 헤브론 북쪽, 북서쪽에. 헤브론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 아세요? 지도는? 지도는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으로 쭉 약간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오늘 말하는 그 일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약간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아둘람 동굴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그 일라 성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이 잡아갔던 가축들 다, 양식들 다 찾아와서 그 일라 성에다가 이제 백성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역시 이 나라의 구세주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사울 왕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이니까 블레셋이 자기 영토를 쳐들어왔다는 정보가 또 그런 첩보가 그런 소식이 반드시 보고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럼 사울도 그 소식을 받고 그런 보고가 있으면 사울이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보내서 그 일라성에 가서 무찔러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무찌르고 사울은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해서 이제 칭송을 하면서 그 성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7절부터 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그 일라 성에 사람들이 말이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를 구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다윗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면 사울 왕이 높 땅의 제사장을 몰살시키고 한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그릴라성을 똑같이 그럴 거라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릴라성 사람들이 마음 갈등이 생겨요. 우리를 구원해 준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사울 왕을 의지하면서 다윗을 배반할 것이냐. 7절부터 13절까지는 배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첩자를 보내서 몰래 밀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사울왕. 사울왕이 살고 있는 성왕은 기부와 성인데 북서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한 30km 정도 좀 더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한 7, 8시간이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에게로 이 그릴라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릴라 사람들은 이제 높당에 그런 높처럼 노베 사람들처럼 이제 파멸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배신을 때려버리고 하는 거죠. 다윗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다윗의 소식이 모압에 갔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아, 이 사람이 그릴라 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그릴라 성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 사울 왕의 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릴라 성은 큰 성이 아니라 조그마한 성인데 이 성이 성곽을 쌓아서 성이 이렇게 문도 있어요. 담을 성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밖에서 잠궈버리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 누구를? 그렇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런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가둬진 갇혀진 놈이야. 그런 몸이니까 이제 꼼짝도 못합니다. 이 사울도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야 할 왕이 백성이 곤궁에 빠져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낸 자기네 백성의 그 구원자인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기뻐해요, 이것을. 여러분, 이런 왕이 있을 수 있나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처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걸 누가 하라 그랬어? 왜? 이런 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죽이려고 그래요. 야,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너무 기분이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을 잡았구나. 그 조그만 성. 내려가면 공격하겠구나. 그리고 내려갈 준비를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윗의 편도 거기에다 숨겨두셨어요. 그 정보가 도로 또 누구에게 온다고? 다윗에게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릴라 성이 있는데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사울이 그릴라 성에 이 성의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어요. 이 그릴라 성 사람이 배신을 때려서 밀고자를 몰래 사울왕에게 보냈는데 사울왕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당신 갔다 가면은 지금 성문 딱 가두면 아무리 400명의 군대가 있지만은 문을 잡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잘 때 포도주에다가 마취제 넣으면 죽잖아요. 갇혀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큰일 났다. 자, 다윗이 이럴 때 처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렇게 소리쳐서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형제라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적이 되어 있어요. 그 성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선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배신감이 어떻겠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간이겠어요? 지금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냥 평상시에 누가 돈 빌려갖다 안 갚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려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원수와 내통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묻는 수밖에 없어요. 23장에 보면 적어도 네 번 이상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죠? 아비멜렉이? 예, 아비가 돌아 아비 누구죠?
아비아달.
예,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도망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다 했죠?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가운이에요. 가운인데 가운 이 가운데 흉배에는 뭐가 있냐면 흉배에는 이 심판의 흉배라고 해서 여기서 점을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서 비춰보면은 너무 뭐 점치는 것 같아 이런 건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림 둠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얀 주사위 같은 게 탁 나오면 아 가라는 거구나 이러면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충실하신 분들이 오늘날도 그런 걸 들고서 점을 치려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하는 희한 얄궂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과연 사울이 정말 쳐들어 내려와서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정말 하나님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 정말 배신해가지고 나를 저쪽으로 넘겨줄까요? 사울왕한테 나를 넘겨줄까요? 정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의 질문에 하나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림 둠림은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려올까요? 하는데 그럼 내려오고 말고 아유 그럼 사울왕이 와서 깜짝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 다윗은 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릴라 성의 사람이 다 단결하고 자기하고 뭉치면 싸울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릴라 성 사람들이 내 편일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릴까요? 넘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딱 떨어져 버렸어요. 내려올 것이고 널 넘겨준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400명 집합 딱 해놓고 나서 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포위. 그러나 이 성 사람 어떻게 될까? 엄청난 너희를 가들어 싸워가지.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나쁜 놈들 도륙을 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도망자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구원을 주었는데 거기서 배신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원망이 없어요. 어떤 요구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랑하고 자기 어떤 권리나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는 도구이라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참 다윗이 이거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지요. 그죠?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나요? 없지. 그래. 있을 수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더 많이 하는 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여기서 원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노땅의 제사장들이 어린아이들이 양민들이 여자들이 학살당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이 성에 있을 것이 아니냐 정말 양심에 가책하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려온다 해서 난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400명의 용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되었단 말이죠.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400명이었는데 다윗의 이런 명성과 다윗 그 이 임시정부에 세워진 그 역할이 대단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전국에 있는 이 의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됐어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조용히 그 일라성을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을 못 씁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럼 갈 수 없는 데로 가나요? 우리 성경은 번역을 희한하게 했는데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 뭐냐면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발단 것으로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정처 없는 이 발길이구나. 가요. 근데 가는 데가 성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 포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지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리더십이고 지도자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우리가 부딪혀서 의견 달라지거나 자기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 다윗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하면 또 헌신하는 이런 재미난 아주 유익한 얘기를 했어요. 이 로덴이라고 하는 조각가 있죠. 조각가가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그것을 전시한 곳이 어딘가 하면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조그만한 이 도시입니다. 프랑스 북부에 조그만한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명을 가진 이 로단이야. 로덴은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그 조각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전시물인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그 전시물을 보면 사람들이 도전해봤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물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칼레의 시민의 아주 흘러나오는, 내려나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였느냐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는데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 국왕이 이 칼레의 이 소도시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갖다가 에워싸고는 항복을 권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칼레의 시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이 성곽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그리고 싸움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모든 문과 통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이 사람을 굶어 죽이려고 이제 애웠습니다.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안에 쌓았던 이 비축 음식들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이러면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 항복하자.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항복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시민 대표를 뽑아서 영국 국왕 군대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영국 국왕 군대가 항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영국 국왕 군대에서 항복하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너희 시민들 중에 6명을 처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6명은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명을 너희들이 희생자로 뽑으라는 것이에요. 이 칼레성 사람들이 걱정이 다 항복은 했는데 6명이 누가 죽겠어요? 우리 요 중에서 3명이 누가 나가서 빵집 와서 빵을 사오자 그러면 누가 얼른 달려가겠어요? 근데 이거는 6명이 처형이 되고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막 고민을 하는데 한 청년 생피에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제가 가겠어요. 이 생피에르라는 청년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자원을 안 봤어. 내가 처형을 당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야 그런 도전을 딱 받으니까 이정문 집사님 같은 청년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금방 사내는 거였는데 다섯 명이 모였어요.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한데 갑자기 두 명이 탁 튀어나오네.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가 몇 명이 됐어요? 일곱 명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몇 명이 죽어야 돼요? 6명밖에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자, 너희들 안 되니까 한 명만 나와라. 두 명이 자기가, 넌 포기해라. 내가 나가겠다.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다섯 명도 너희들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하자. 막 의견이 서로 죽겠다는 이런 소위 성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그러니까 이 청에 있는 지도자들이 칼리성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살아나는 걸로 하자. 이러니까 생피에르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게 되면 제비를 뽑기 전까지 자신 있게 나왔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 가서는 혹시 내가 저것을 뽑았으면 하는 이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비겁한 마음, 자기가 빠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좋은 방법이 돼요. 내일 아침 이른 새벽에 메인스트리트 이 시장에, 시장터에 우리가 여섯 명이 다 모이자. 제일 늦게 사온 사람은, 일찍 나온 사람은 선착순으로 여섯 명만 가고 늦게 나온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을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듣고 보니까 좋다. 일찍만 가면 되니까 좋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는데 여섯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생피에르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비겁한 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시민들이 이상하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 집에 갔더니 생페르가 죽어있어요. 자결을 안 받았어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자기가 일찍 가면 누군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성을 위해서 한 젊은 생페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영국 국왕에 들리고 영국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죽이지 마라. 살려줘라. 그래서 생피에르 한 사람만 희생되고 그리고 그 성은 무사히 한국 평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칼레의 그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에 있어요. 어쩌면 신앙인의 가장 참 멋있는 게 이 형제 교제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나는 형제 자매들은 있잖아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피를 받은, 조상의 피를 받은 그런 육신적인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그런 세상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예요.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뭐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 자매의 사랑, 형제 자매의 교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혈육으로서 피보다 더 진한 것이에요. 누가 이런 유명한 말 했죠?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 이 말을 해서 누가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기 형제들보다도 무슨 자기 친한 사람 있잖아.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제들보다 더 친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형제 자매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미워해야죠. 뒤에서 욕해야 되죠. 비판해야 되죠. 잘난 척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이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너에게 밥을 줬다거나 너를 갖다가 뭐 이뻐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지는 말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왜?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럼 나는 어떤가? 당연히 나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야, 이런 사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도망자가 그 도망자의 신분을 넘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구하는 거죠. 배신에도 순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를 정체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그 일날에 해서 황무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무지에서 정체없이 여기저기로 뭐 황무지 쪽으로 그 다음에 뭐 막 그다 십황무지는 가장 이스라엘 영토고 좁은 영토 중에서 가장 오지가 바로 십황무지예요. 거기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윗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십황무지에서 600명의 자기 사람들과 함께 정말 생사의 두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울 왕궁으로부터 한 사람이 오는데, 요나단이 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그 숲을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사울 왕은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성을 떠나는데, 요나단은 잡으려고 아니라 이 다윗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배신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주 굉장한 이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 절망하지 마라. 첫 번째 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이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않아. 두려움만 많아. 내 부친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사울이 하면 절대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라. 거기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야.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안 되고 두 번째가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언제까지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아버지조차도 네가 왕이 되어야 하고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언제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이 요나단이 들려주는 것이 도망자에게 자기 가장 절친인 이 왕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방 쓰러지고 배신감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던 그 다윗이 회복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고 나중 후에 보면은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우정으로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도 잠시. 황무지에 자기가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 십황무지 땅은 어디냐면 십황무지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황무지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 동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또 사울 안에 또 일어나죠. 두 번째 것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정보를 제공해요. 이번엔 정보 제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오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가 길 안내 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험한 데니까 우리가 다 안내해서 왕이 오시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 왕은 그릴라 성을 공격하려다 해. 다윗이 거기를 떠나버렸다는 말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 가서 잔다고 고민을 하면서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런 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정말 자기로서는 정말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사울왕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그냥 양 치고 아버지 양이나 치고 염소나 키울 때 왜 나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습니까? 누가 왕 되겠다 했습니까? 왜 사무엘 쓸데없이 만나게 해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붓게 해서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되었으면 나를 끝까지 하나님 책임 지셔야지 왜 나를 버리세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제사를 사무엘 오기 전에 먼저 들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해도 전쟁터에서 좋은 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걸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사울 나는 왜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평이 사울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왕인데 왜 나만 이래 하면 나만 미워해요. 나만 멸망을 하고 왜 떠나냐고요. 더한 사람들도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그래요. 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고 하나 보세요. 다윗을 죽여버릴 테니까.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은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돼서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기 신앙이 따를 때 원망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난 일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그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지금 다윗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이 다윗 어려서 보았을 때 악기 쳐주고 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년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슬슬슬 커가더니만 골리앗을 무찌르고는 자기한테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자기에게서 누구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요나단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딸 미갈까지 데려가. 그런데 지금은 이 친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 다 뺏어가고 하더니만 내 기쁨까지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자리까지 뺏으려고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지금 사울왕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왕이 지금 막 가슴이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울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울왕은 또 주변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이놈들 한 놈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딸도 다윗처럼 괜찮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놨더니 이게 애비를 팔아먹고 글로부터 보냈어요. 여자를 믿어서 안 되는 거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보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도 다윗도 주변 사람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되어보니까 자기 사람도 머리머리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채통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누가 다윗을 밀고 하면 그게 좋아서 그걸 쳐주려고 아니 블레셋을 쳐부시고 모압을 쳐부시려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숲으로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비겁자밖에 안 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그런데 이 실패자에게 낭보가 왔는데 십사람들이 십관계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짠!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돼요. 다윗만 죽으면 하나님한테 이긴 것 같고 다윗도 이긴 것 같고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번에가 이제 어쩌면 가장 좋은 찬스예요. 광야고 광야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딱 하는데 광야 다윗도 광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지역 지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완전히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딱 내립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자 어디 가가지고 다 자세히 살펴 기다려가지고 누가 다윗과 내통을 하는 것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다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숨어 있는 곳 딱 그것을 알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들 먼저 가서 그래라. 이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스파이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기 앞서서 그가 한 엄청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가로대 광야의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하면서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세요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어디 숨겨놨는데 그를 죽이려고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너는 너희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이 지 본수를 몰라요. 지금 사울을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준다. 아, 이게 참 말도 이런 그릇된 축복,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오늘 교회도 보면 이런 거 많아요.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 우리 불교도 많이 되고 옛날에 불교는 어떤 도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어떤 도를 깨닫는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호국불교가 되면서 슬쩍 사람들이 오더니만 그때부터 기복이 돼서 지금 절에서 점을 쳐요. 당연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어떤 큰 가르침, 종교로서의 위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교가 요즘 자정론을 굉장히 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개혁이 강해요. 왜 우리가 호국불교고 왜 우리가 언제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복으로 떨어졌느냐. 우리는 내 자신의 깊은 도를 깨닫는 이것이 우리 불교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데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갔어요. 불교가 시주 이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부터 기복으로 빠졌거든요. 기독교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참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평안이 있든 없든 물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하는 간청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냥 알아는 것이에요. 그럼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간절히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의 말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성을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기복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나를 도와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할 뿐이에요.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근데 그런 기도는 오늘 교회가 이런 것이 너무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이 오늘 사울과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이런 소리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또 뭐 어느 교회 임직 예배 이거 너무 임직이 무슨 예배가 왜 하는 임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임직은 그냥 시기일 뿐이에요. 시기. 우리끼리 하는 종교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임직은 하나님이 임직은 영광을 받아. 네가 장로에게 내가 영광스럽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임직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일 감사 예배 이런 거 개업 예배 뭐 이런 거 개업 예배 개업식을 하는 것에 우리가 가가지고 개업식을 하면서 개업식에 가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줘서 돈을 감안줘서 얘기하죠. 이따가 소리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개업 예배 뭐하러 해요. 돈도 안 생기는 개업 예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빛의 영광이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겠느냐 하는 것. 이것이 기업 예배 개업식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무슨 축복까지 그게 아니라 안 주시면 맞죠 하고 받아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게 개혁식인데 그거 죽고 더 웃기는 건 말이죠. 무엇을 하자는 거 개혁 기도해야 하는 거 있죠. 이 목사님들이 툭하면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사회가 못 잡는다 무엇을 고치자는 투쟁 기도해 이런 거래. 기도회가 무슨 투쟁을 하는 겁니까? 기도가 아니 솔직한 얘기로 같은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싸우는데. 한쪽하고 이쪽 싸우면 이쪽은 좋고 이쪽은 나쁘고 그래서 서로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 보고 거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 목사님들은 또 이쪽 사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 나서 뭐 하냐고 투쟁 기도회를 합니다. 주여, 저들을 묻히는, 누구를 묻히는, 그리라를 묻히는. 근데 이거는 기도회가 아니라 투쟁 대회예요, 대회. 무슨 놈은 기도를 왜 싸우고 남을 저주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러분 23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극렬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팔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복 안 받았네. 구원의 복을 안 받았네.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우습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그러시고 너무 사랑스럽고 많으신 분이니까 도우시죠. 당연히 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고 싶어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울이 이제 그 사람을 지켜가지고 광해산을 잘 지켜가니까 드디어 사울이 내려오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저 사장 내려오는데 야 이제는 가장 유대 땅에서 가장 오지고 가장 구석인 이십 광야마저도 다윗이 안전하지 못해요. 거기조차도 다윗이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 아니에요. 왕의 사위이자 부모 아니에요. 요나단과 친구이고 골리앗은 최고의 장수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오지로 도망가서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숨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런 운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생활이 다윗보다 더 뻑뻑지근하게 살다가 지금 힘듭니까? 다윗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대단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겁니까? 광야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는 이런 위험보다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어떻든 다윗은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거기도 안 되니까 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마온이라고 하는 이 광야가 있어요. 그쪽으로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온 광야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돌산 보는데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데리고 이 광야의 사람들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돌산 위에서 차 보니까 밑에 벌떼같이 사울이 사람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올라오는 걸 보고 도망을 가야죠. 다윗은 이제 가장 절체절명의 최고의 위기에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군대가 너무 이 지역 지문을 잘 아는 이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 대규모 군사가 포위를 완전히 해버리고 쳐들어오는데, 이제 다윗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위기가 됐어요.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것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54편, 시편 54편을 보면은 십인이 여기에 십 광야의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4일 배신했을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만나나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여기서 외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지파가 배신을 때리니까 이 사람들도 외인이 되고 맞다. 자기 지파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말을 지금 심하게 합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고 지금 숲에서 수색하고 오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악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러면서 지금 한 이 54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온 광야의 그 제일 꼭대기 이 바위 꼭대기에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는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들으심이 뭐냐면 셀라 하마누브. 셀라 하마누브. 제일 마지막 절인가요? 28절에 보세요. 셀라 하마누브. 다윗이 그 바위 도망간 그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누브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 하만루곳이란 말은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누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사울왕의 진영에 어떤 전령이 한 명이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울왕이시여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이 기도 기부원 자기 왕궁에 있는 그쪽 방에 누가 쳐들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긴급 타전을 막 하는데 빨리 와야 된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게 급해요. 자기 지금 성읍을 지키는 게 급해요. 돌아섭니다. 거기서 야 정지 회군 하고 나서 돌아가자 하고 갑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알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는 포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아까 시편 50편에 기도를 마치고 돌려다보니까 다윗 군대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웬일일까? 아마 후일에 발견했을 때 여기 이름을 사울이 흐려짐을 해서 우리가 여기가 나무 흔들지는 바위 분리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구원을 받아서 분리되었다는 바위라는 이름으로 다 읽었죠. 저는 이 성경 여기 바로 이거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3000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은 적인데 적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을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매출하기를 끌어오시는 것처럼 동풍을 불러오시는 것처럼 블레셋을 좀 일으켜가지고 기본을 공격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사울에게 오니까 사울이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엔게디 광야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 셀라 하라는 곳. 이 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교회 사람들의 어떤 경영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도 이렇게 맞춰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정말 이런 엄청난 셀라 하라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력하여서 오늘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경험 인생 그러면 여러분 겁날 거 있으세요? 다윗이 이거 딱 아마 다윗은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밀려오던 그 군대가 썰물처럼 쫙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도 다리 돋보고 잘 수 있어요. 이 은혜,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30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역사적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2000년대 역사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역사라면 결국 이것이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셀라 하마누곳 셀라 하마누곳 한번 따라해보세요. 셀라 하마누곳
셀라 하마누곳
셀라 하마누곳 이것을 딱 생각하세요. 아, 블레셋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